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의 외교 상무 수장들이 14일 2+2 회의를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 일본 측에서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참석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영내의 규칙에 기반한 경제질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청정에너지, 5G 통신기술 등 중요 기술과 신흥기술에 대한 육성 및 보호 강화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은 회의 뒤 공동성명에서 중요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채굴, 가공, 재활용해서 책임있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앞서 중국 정부가 지난달 20일 국가 안보를 이유로 2차 전지 제조의 필수 광물인 흑연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 밖에 양국은 전략적 관점에서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수준에서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설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첫 연료 반입이 이루어졌다고 가자지구 담당 유엔 관리가 15일 밝혔습니다. 톰 화이트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가자지구 담당 국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이집트로부터 23,037리터의 연료를 막 공급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접경 라파 검문소를 통해 들어온 이 연료들은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라파를 통한 인도주의 물자 운반 목적으로만 사용이 제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명구조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매일 필요한 양의 9%에 불과하다고 화이트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가자지구 병원의 발전과 가자지구의 수도 공급, 하수 처리 등에 필요한 연료 부족으로 230만 명의 주민들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고 현지 구호단체들은 전했습니다. 가자지구 남쪽으로 접경하고 있는 이집트 라파 검문소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인도주의 지원 물자의 반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연료가 하마스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연료 반입을 허용하지 않아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어제 하마스의 본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자지구 북부 알시파 병원을 급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알시파 병원 내 특정 구역에서 첩보와 작전상 필요성에 근거해 하마스를 상대로 정밀하고 표적화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주간 하마스는 가자지구의 최대 규모인 이 병원을 군사적으로 이용해왔다면서 이는 병원이 국제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가자지구의 모든 군사활동을 12시간 안에 중단할 것을 관련 당국에 전달했지만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병원 내 하마스 세력들에게 투항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알시파 병원의 대규모 인원 대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군은 노력해왔고 병원 당국과 정기적인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하마스가 그 특정 병원을 지휘통제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자지구의 민간인 보호를 위해 상대국들과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자국군 지상작전 병력에 의료팀과 아랍어를 하는 인원들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들은 하마스가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을 인간방패로 삼고 있는 복잡하고 민감한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 훈련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와의 분쟁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전화통화에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최근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어린이와 미국인들이 포함된 하마스 억류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마스는 지난달 7일 이스라엘 영토에 가한 기습 공격을 통해 이스라엘인과 미국인 등 240명가량의 인질을 붙잡아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수장들이 미국에서 만나 중동 정세, 북한의 러시아 지원, 경제 협력 확대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대결과 외교 모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실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에 사용할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최고는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 장관이 미국에서 만나 3국 정상회의 합의 사항 등 이행을 점검하고 북러 군사협력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3국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역내 현안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정세를 논의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과 박진 외교장관, 가미카와 외무상은 중동정세, 러시아의 침략전쟁 속에서 북한의 러시아 지원 등 점증하는 북한의 불안정 조성 행위, 경제협력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3국 외교장관은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기반으로 역내 안보 강화, 경제 번영 증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발전을 위한 미한일 3국 간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엄청난 성공을 바탕으로 3국 간 정례 고위급 협의를 포함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세계를 둘러보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습니다.
We want to continue together to build on the tremendous success of the Camp David Trilateral Summit, including through these regular high-level consultations among the three.
이어 중동 분쟁, 경제 협력, 동반 성장,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포함한 여러 지역과 글로벌 현안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3국 정상을 각각 수행하는 세 장관은 지난 9월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회동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박진 장관은 우리 3국 간 협력은 특히 지난 8월의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며 3국 정상 간 합의가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복합위기의 시대에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 간의 협력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Our trilateral cooperation has been reaching unprecedented heights, especially since the historic Camp David summit.
가미카와 일본 외무상은 오늘날 우리는 중동 상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도전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글로벌 정세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3국의 연대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공조 수준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oday we face various issues such as the Middle East situation, Russia's aggression against Ukraine, as well as challenges in the
가미카와 외무상은 3국 간 협력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미한 양국과 함께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세상을 지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3국 외교장관들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의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양국 간 무기 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등 국제정세 현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이와 함께 15일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3국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A 뉴스 안준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대결과 외교 모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는 미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타이완의 민주주의 번영을 지지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5일 개최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면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The president wants to make sure that we're handling this most consequential. 허비 조정관은 14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바이든 대통령 전용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한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가장 중대한 양국 관계를 가장 책임감 있게 다루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경쟁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적 관점에서 좋은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및 중국 측과 이견이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해 대결이 필요한 경우 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커비 조정관은 그러나 우리는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기술 등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외교에 관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면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이 대면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회담 이후 1년 만이자 두 번째이며 비대면 회담을 포함하면 이번이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두 정상 간 일곱 번째 소통입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타이완 문제도 주요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하면서 미국은 양안 간 긴장 고조를 원치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First of all, nothing's changed about our one China policy and we have been crystal clear about that.
허비 조정관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외교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 지지와 관련해 미국의 구체적 조치를 촉구한 데 대한 질문에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분명히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우리는 타이완의 민주주의가 계속 번영하는 것을 확실히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현재 상황을 뒤엎는 그 어떤 양안 간 긴장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0일 미중 정상회담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과 타이완 간 양안 문제 등 서로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 1월 치러지는 타이완 총통선거와 관련해 중국의 어떤 간섭이나 방해 행위도 미국의 강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임을 중국 측에 분명히 밝히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하고 다만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입장과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도 분명히 강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분야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세 가지 목표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투자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아태 지역의 투자를 개선하고 늘리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 근로자들이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국제 근로자 표준과 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시하고 단체 교섭 기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향하는 것도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전반에 걸쳐 보다 포용적인 경제를 구축하는 것도 주요 과제라면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어떻게 주도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오늘 전용기인 공군 1호기편으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을 만나 경제협력, 북핵 문제 대응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주도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정상회의에 참석해 공급망 다변화 방안도 모색합니다. 이번 방미를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군사통신 채널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14일 중국과 공식, 비공식적으로 계속 교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we continue to be both publicly and privately continue to engage with the PRC.
싱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관계의 현 상태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우리는 중국과 군 당국 간 통신 채널을 여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중국으로부터 응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군사 채널 소통이 언제였는지 묻는 질문에 싱 부대변인은 지난해 8월 펠로시 하원 의장 방문 즈음부터 중국과 교류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은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반발해 타이완 해협에서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이고 미국과의 모든 군사통신 채널을 차단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할 미중 정상회담의 내용이나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의제 중 하나인 군사통신 채널 복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ve stressed from the very beginning that we believe mill-to-mill cooperation, coordination, communication.
싱 부대변인은 우리는 아주 초기부터 군 당국 간 협력과 조율을 위한 통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국방부장이 현재 공석이란 점을 언급하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6일 열리는 제10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ADMM 플러스에서 미중 국방장관 회담이 열릴 어떤 징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리상푸 전 중국 국방부장은 지난 8월부터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고 10월 24일자로 해임됐으며 현재까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에선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김 차관이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 고도화 및 핵 선제 사용 위협이 모든 회원국들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도전임을 상기시키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H가 오늘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미한 연합 공중훈련은 서해 상공에 진입한 B-52H 두 대를 미한 공군 전투기가 호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공군에서는 F-35와 F-15K, 미 공군에서는 F-35B와 F-16이 참가했습니다. B-52H는 지난달에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방산전시회 참가를 목적으로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로 전개됐고 당시 미한 그리고 미한일 연합 공중훈련에도 참여했습니다. 핵무장이 가능한 B-52H의 최근 잦은 한반도 전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에 사용할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괌 등 미군 기지에 대한 기습 공격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세 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들을 개발하고 1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1일에 2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4일에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계단과 2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들에서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이룩됐다며 이미 확보한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 분야의 설계와 제작 기술력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다시 한번 뚜렷이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엔진 실험이 진행된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지난 2월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IRBM의 갱신을 올해 중대 과업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북한이 지난해 12월 ICBM용 고체연료 엔진 시험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약 11개월 만에 새로 공개한 고체연료 엔진 시험입니다. 북한 미사일 총국은 이번 시험은 나라 앞에 조성된 엄중하고 불안정한 안전 환경과 적들의 군사적 공모 결탁 책동이 더욱 악랄하게 감행될 전망적인 지역의 군사 정세 대비해 공화국 무력의 전략적인 공격력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 공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RBM이 일반적으로 사거리 3,000km에서 4,000km인 점과 미사일 총국이 적들의 군사적 공모 결탁을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괌 미군기지와 그 주변에서의 미한일 군사협력 등을 겨냥한 무기 개발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입니다.
한미의 SCM 공동성명도 있었고 한미일 간의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 이후의 협력 이런 부분들에 대응해서 중거리 전력을 더욱 실질화해서 견제하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중거리가 아니라 이제 준중거리로 공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뭐 괌을 포함한 소위 그 미국의 그 발진 기지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액체 연료 탄도 미사일은 발사 전에 연료 주입이 필요하지만 고체 연료는 연료 주입 단계가 필요 없어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KN-23, KN-24, KN-25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 그리고 ICBM급인 화성 18형 등에 이런 고체연료 엔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화성 12형 등 북한이 보유한 기존 IRBM은 액체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성 12형은 1단으로 개발됐는데 이번 엔진 시험은 1단과 2단으로 나뉘어 이루어진 데 대해선 엇갈린 관측들이 나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화성-12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1단으로 개발됐지만 신형 고체 엔진 미사일은 2단 엔진을 적용해 사거리를 늘리려는 것이라며 괌과 알래스카 등 미군기지에 대한 기습 공격이 가능한 IRBM을 보유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평양에서 직선거리로 괌까지는 약 3,500km, 알래스카까지는 약 6,000km입니다. 괌에는 B-52 등 미군 전략자산이 배치되어 있고 알래스카엔 지상발사형 ICBM 요격체계가 있습니다. 북한이 기존 극초음속 미사일 엔진으로 화성-12형 액체 연료 엔진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IRBM급 고체 연료 엔진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의 권용수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중국의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인 둥펑-27이 2단 고체 연료 엔진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전 교수는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전력화를 위한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열병식 때 북극성 4시옷과 북극성 5시옷 등 SLBM을 선보였지만 아직 시험 발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권용수 전 교수입니다.
북극성 4시옥이 뭐 사거리가 한 3,000km, 5시옥 같은 게 3,400km 우리가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공개한 그걸 보면 북극성 4시옥 또는 5시옥 그걸 보면 다단이거든요. 1단이 아니라. 그래서 SLBM에 대한 그 용도의 중거리 미사일용 엔진 시험을 한 거고 머지않아 그거에 대한 시험 발사가 있지 않을까.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의 엔진 시험 공개가 최근 러시아가 대륙간 SLBM인 블라바를 캄차카 반도 쪽으로 시험 발사한 데 이어 나온 점에 주목하면서 미국을 겨냥한 북러 간 공조 차원으로 해석했습니다. 지난 5일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최신 전략 잠수함 임페라토르 알렉산드르 3가 블라바를 백해에서 캄차카 반도 쿠라 지역으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민 박사입니다.
북러가 서태평양에서 이렇게 미국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에 대해서 가시화시키는 행보를 한다는 것은 서태평양에서의 대미 억제의 양쪽이 일정한 공조를 느슨하게나마 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북한이 1단과 2단 엔진 시험을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신형 고체연료 IRBM 발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ICBM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고 이를 토대로 지난 4월과 7월 신형 고체연료 엔진을 장착한 ICBM인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한 바 있습니다. 양옥 박사는 이런 선례로 볼 때 북한이 향후 6개월 안에는 신형 IRBM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북한이 이미 고체연료 엔진 ICBM을 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형 IRBM 시험 발사가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빠르면은 18일 미사일 공업절에 신형 고체연료 엔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해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김제 공식 등장 1주년을 맞이하려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준비 부족으로 18일 전에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어렵다면 올해 연말까지라도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면서 올해 국방부 문의 중요 성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미한정보당국이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군사기술 동향과 활동,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포함해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엔진시험을 포함한 관련 동향을 계속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10차 북러경제공동위원회 부문별 회담이 평양에서 진행 중이라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쌍방의 실무 일꾼들이 참가한 회담들에서는 이번 회의 의정서에 반영할 여러 분야에서의 협조 실현을 위한 실천적 문제들이 진지하게 토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9월 러시아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대표 단장인 알렉산드르 코질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은 어제 평양에 도착한 뒤 북한 측이 마련한 환영연회에서 러시아는 양국 순회상봉에서 이룩된 합의에 따라 실제적인 협조를 발전시킬 것을 지향한다며 이번 회의가 쌍방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두 나라 사이의 친선과 인민들의 복리를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지난달 의원회의 의제에 대해 식량지원, 나진 핫산 중심의 러북 경제 물류 협력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미국 등 17개 유엔사 회원국들이 한국 방위 공약을 확인하며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유엔사 회원국들이 보다 본격적으로 연합훈련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14일 유엔사 회원국들이 제1회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를 통해 무력 공격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밝힌 점이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VOA에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들이 한국을 방위하겠다는 공약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조약 동맹국으로서 한국을 당연히 방위해야 할 미국뿐 아니라 다른 16개의 나라가 참여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비롯한 17개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은 14일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과 회의를 열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유엔의 원칙에 반하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브루스 벨의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유엔사 회원국들이 이 선언을 통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개입할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ally the focus, I think, of this kind of activity is let's convince North Korea that if they decide to go to war, they have an international problem.
그러면서 이번 회의의 초점은 북한이 전쟁을 결심하면 국제적인 문제가 될 것임을 알리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는 단합된 국제적 역량을 과시했다는 것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유엔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한국 방어에 즉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이 참여하기 위한 정치적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한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에 보낸 축전을 통해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협정 이행은 물론 유사시 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도 우방국 전력을 통합해 한미연합군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VOA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유엔군 사령부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비춰볼 때 한반도에서 분쟁이 다시 발생할 경우 매우 물류 집약적일 것이며 따라서 유엔사 회원국들의 한국에 대한 물자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The more we talk, the more we can find unique contributions for each nation in the UNC, and the more we find cooperation among the various nations.
그렉슨 전 차관보는 이번에 열린 한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와 같이 대화를 많이 할수록 유엔사 내 각국이 어떻게 고유하게 기여할 수 있을지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사 내 다양한 국가들 간 협력을 더 도모할수록 한반도에서 적대 행위가 재개됐을 때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한동맹과 유엔사 회원국 사이의 연합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상호 운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가 평가했습니다.
There's always been limited participation. It, you know, varies over the years. But what they're really talking about is to really use the full.
맥스웰 부대표는 유엔사 회원국들의 미한 연합 훈련 참여는 제한적이었고 해마다 참여 수준이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들이 합의한 것은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지원하기 위해 유엔군 사령부의 모든 능력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참모 역량과 주최국인 한국과의 통합을 강화하며 실제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유엔사 회원국들이 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워게임에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6K공 훈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쟁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유엔사 참모부의 장성급을 포함한 한국군을 파견하겠다고 공식 제안한 것 역시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Remember, bulk of the forces that defend South Korea are South Korean. And so, and regardless of how many forces the U.S. sends,
맥스웰 부대표는 한국을 방어하는 병력의 대부분은 한국군이라며 미국이 얼마나 많은 병력을 파견하든 한국이 주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군 장교들보다 한반도의 지형과 방어 계획, 군사 능력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2014년 이후 유엔사의 재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데 대해 한미연합군, 주한미군, 유엔군 사령부가 각각 완전한 기능을 갖춘 독립사령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2014년부터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부사령관과 고위 장교를 파견하는 등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유엔군 사령부에 장교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이는 한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 최고의 군사적 효과를 내기 위해 국제 전력을 통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리스 전 대사는 유엔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종전선언은 순진한 생각이라면서 이미 정전협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전선언이 체결된 다음 날 무엇이 달라지느냐고 반문하며 북한은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있고 휴전선은 여전히 존재하며 미국은 여전히 조약에 따라 한국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공동경비구역의 일상적인 관리와 파병국의 참여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추측이라면서 안보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종전선언의 오류는 종이 한 장이 서울에 쏟아질 총알과 로켓,
포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라며 실질적인 병력 감축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 종전선언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언으로 인해 북한의 한국 공격 태세가 바뀌지 않고 김정은의 의도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사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이후 유엔 결의로 결성됐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로도 정전협정 관리와 유사시 미한연합군사령부 전력지원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사 회원국은 한국전쟁 때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등 14개국과 의료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등 3개국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앞으로 한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입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 군축평화연구소는 지난 13일 공보문에서 유엔사를 해체하는 게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 발발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인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미국의 은행에 동결돼 있던 북한 자금 약 220만 달러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려항공의 대리기관으로 지목된 러시아 은행의 자금이 배상금으로 유족에게 지급된 것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이 미국 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을 오토 원비어의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이 최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해당 자금의 소유권을 넘겨받게 해달라는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의 요구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승인된 자금은 미국 뉴욕 멜론은행에 예치된 220만 3,258달러로 원소유주는 러시아 극동은행입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극동은행이 북한 고려항공의 대리 대행기관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 자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극동은행은 지난해 5월 북한 고려항공에 대한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에 의해 제재된 바 있습니다. 이후 뉴욕 멜론은행은 극동은행 소유의 자금을 전격 동결했습니다. 앞서 원비어 씨 부부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지난 2018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5억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원비어 씨 측은 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추적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원비어 씨 부부가 뉴욕 멜론은행에 예치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이번 판결의 근거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적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북한과 극동은행에 통보했지만 아무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원비어 씨 측 주장을 최종 결정문에 인용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테러 위험 보험법에 따라 극동은행이 북한의 대리기관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뉴욕 멜론은행이 판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자금을 원비어 부모에게 넘기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14일 현재 원비어 부모는 약 220만 달러에 달하는 이 자금을 이미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비어 씨 부부가 북한 자산을 회수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9년 원비어 씨 측은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된 뒤 미국 정부에 몰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 이후 매각 대금 일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엔 뉴욕의 한 금융기관이 동결한 북한 조선 광선은행 자금 24만 336달러를 찾아내 회수했습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매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차단한 북한 자금에 대해서도 꾸준히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미국의 웰스파고와 JP모건 체이스 등의 북한 관련 자금 2,379만 달러가 예치된 사실을 파악했으며 지난 2021년엔 재무부가 보유한 북한 자산 3,169만 달러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지난 2019년 미 의회가 통과시킨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과 관련이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극동은행을 제재하면서 당시 조치가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의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은 재무부가 불법 대북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은행과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업에 고의로 상당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금융제재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북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금뿐 아니라 제3자 대북 금융제재 대상의 자금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인데 원벼 씨 부부가 아들 이름을 딴 이 법의 첫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오토 원벼는 지난 2015년 12월 북한 여행길에 올랐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15일부터 이틀 동안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4일 보도자료에서 터너 특사가 브뤼셀에서 한국 대표들과 만나 북한인권에 관한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터너 특사는 북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유럽연합 대표를 비롯해 뜻을 같이 하는 그 밖의 파트너, 시민사회, 탈북민들과도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터너 특사의 이번 방문은 가장 소외된 사회 구성원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을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달 말 7년 만에 활동을 재개하는 북한 인권 현인 그룹 참여 인사들이 효율적 정책 구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무대응은 옵션이 아니라며 정부 당국자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장기적 전략을 모색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14일 VOA에 북한 인권 현인 그룹의 재출범 취지를 설명하며 국제사회의 부족한 대응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반인도 범죄 사례를 밝힌 COI 최종 보고서는 유엔의 강력한 찬사를 받았고 매우 드물게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인권침해 보고서였지만 대응은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사회 대응은 매우 실망스럽고 또한 위험하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런 이유로 현인 그룹을 재소집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며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할 회의에서 전술, 전략, 적절한 조치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 결과를 예측하는 건 시기상조지만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옵션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인 그룹 창립 회원인 미국의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 특사는 회원들의 오랜 경험과 지식이 현직 관리들의 정책 구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모두 3, 4년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북한 인권을 담당했다가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I think it's a good idea because there is turnover, particularly 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State Department.
킹 전 특사는 그러나 현인 그룹 회원들은 북한을 오랫동안 다뤄본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라며 현재 북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이정훈 전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는 앞서 VOA에 현인 그룹이 6년 8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힘을 얻었고 답보 상태에 빠진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오는 29일 서울의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심포지엄을 갖고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월 17일이면 이 공고안이 이 발표가 된 지 딱 10주년이에요. 그런데 북한 인권 관련된 지금 상황이 사실 답보 상태잖아요. 의견이 없고 해서 그래서 나름 현인 그룹 멤버들이 다시 이렇게 좀 그 모여서 힘을 좀 실어줄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이렇게 좀 재개 활동을 재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인권 현인 그룹은 COI 보고서를 계기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 사상 처음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2016년 신설됐습니다. 당시엔 이 전 대사를 비롯해 커비 전 위원장, 킹 전 특사, 마르츠키 다르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소니아 비세르코 COI 위원,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태국의 비티 문타폰, 초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8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그룹 출범 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7대 권고안을 발표하고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 때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어 안보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여러 인권 개선을 위한 건설적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은 2017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 부대 행사를 끝으로 활동을 접었습니다. 이정훈 전 대사는 이에 대해 북한인권을 사실상 외면했던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활동을 지속할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뭐 움직이려면 그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평화 공색, 평화 정책으로 가면서 북한 인권을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예산 확보도 어렵고, 또 뭐 우리 뭐 어디 뭐 대사관을 뭐 뉴욕을 가든 제네바를 가든 우리 공관으로부터의 이제 뭐 어떤 협조라든지 지원도 쉽지 않죠. 정부 입장이 다르니까. 그래서 뭐 그래서 이게 그 이게 예산 확보도 어렵고 해서 일단 일시적으로 중단이 된 겁니다.
영국의 알톤 상원의원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핵미사일 등 안보 사안에 여전히 쏠림 현상이 심한 국제 시각에 희은인 그룹이 균형을 맞추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곤경에 대해 많은 시간과 생각을 쏟은 몇 안 되는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희망적으로 지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유익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대량 살상 무기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정권에 도전하는 데 있어 문서화된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한 인권 침해 문제는 관련이 없다고 믿는 건 실책이라며 안보와 인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반드시 함께 다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인 그룹의 여러 회원들은 특히 29일 열릴 회의에서 디지털 자유를 주제로 대북 정보 유입 관련 토론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지속해서 알리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북한 정권이 75주년을 맞은 세계 인권 선언에 많은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모든 사람이 정보와 뉴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 19절을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정보 봉쇄는 이러한 권리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디지털 시대에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가 있으며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10년 된 UN CY 보고서가 지적한 현대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옛 독일 통일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적용해 점진적 변화를 추진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스포츠, 문화, 음악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학술 및 과학적 노력을 장려하며 후원하고 처음엔 제한적으로나마 남한과 북한을 연결하는 방송의 개방을 제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철도, 항공, 우편 서비스 복구를 시작으로 국경 너머에 있는 친척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자매도시 협정 등의 연계를 추진하길 제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더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현인 그룹의 탈북민을 참여시키는 게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 정부도 앞으로 초청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거절하더라도 이런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특사는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현재 이런 문제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라며 탈북민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생각해보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정훈 전 대사는 BT 문단폰 전 특별보고관이 건강 등의 문제로 빠져 현재 현인 그룹 회원은 7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9일 회의 뒤 북한인권 개선 권고안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N 뉴스 김영건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비 또는 눈이 시작돼서 평안남도와 함경도 남부, 황해도는 내일 밤까지, 평안북도와 함경도 북부는 모레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아침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남도 서해안과 황해도 서해안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최고는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4도, 최고 8도. 남포는 흐리고 가끔 비, 최저 5도, 최고는 9도. 신우주 흐리고 비, 오후에는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4도, 최고 7도. 강계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영상 5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해주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6도, 최고 9도. 개성은 흐리고 가끔 비 내리고 최저 4도, 최고는 8도가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지역입니다. 함흥은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1도, 최고 7도. 장진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영상 1도가 됩니다. 해산 흐리고 오후에 가끔 눈이 내리겠고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영상 4도. 원산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최저 4도, 최고 20도. 청진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2도, 최고는 9도. 선봉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영상 8도. 해상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먼 바다는 1 내지 2.5m로 일고,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고 먼 바다는 1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분쟁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전화통화해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최근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어린이와 미국인들이 포함된 하마스 억류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마스는 지난달 7일 이스라엘 영토에 가한 기습 공격을 통해 이스라엘인과 미국인 등 240명가량의 인질을 붙잡아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가자지구 북부 알시파 병원을 포위하고 병원 지역 내 작전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이 병원에 영유아 환자용 의료기기 인큐베이터와 영유아용 식량 그리고 의약품을 전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원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은 하마스를 겨냥한 것으로 작전은 정밀하고 표적화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병원 관련 물품들을 전달했다는 이스라엘군의 주장을 하마스는 부인했습니다. 미국이 어제 하마스 연계 세력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하마스 관련 개인 7명과 조직 2곳에 제재를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영국 정부와의 협력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하마스 핵심 인사들과 이란이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를 지원하는 구조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관련 보도자료에서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사무처장 겸 산하 무장조직 알쿠드스 여단 지도자인 아크람 알 아주리를 특별지정 국제 테러리스트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로 이슬람 혁명수비대를 통한 자금이체, 무기제공, 훈련 등으로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의 테러활동이 가능했었다면서 하마스와 지원국들의 악용으로부터 국제금융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영국을 포함한 우리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하마스가 잔혹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재원을 조성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들 파트너들과 함께 하마스의 금융기관망을 약화시키고 외부로부터의 자금 지원을 차단하며 새로운 자금 조달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단호히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마스 연계 세력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번 제재는 지난달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세 번째라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했으며 시 주석도 같은 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 대사 등이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한 시 주석을 이날 영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자 언론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군사적 소통 재개를 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날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3시간가량 진행됐던 두 지도자의 회담 이후 첫 대면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첫 연료 반입이 이루어졌다고 가자지구 담당 유엔 관리가 15일 밝혔습니다. 톰 화이트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가자지구 담당 국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이집트로부터 23,037리터의 연료를 막 공급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접경 라파 검문소를 통해 들어온 이 연료들은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라파를 통한 인도주의 물자 운반 목적으로만 사용이 제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명구조 활동 지속을 위해 매일 필요한 양의 9%에 불과하다고 화이트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분쟁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자지구 병원의 발전과 가자지구의 수도 공급, 하수처리 등에 필요한 연료 부족으로 230만 주민들의 상태는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현지 구호단체들은 전했습니다. 가자지구와 남쪽으로 접경하고 있는 이집트 라파 검문소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인도주의 지원 물자의 반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연료가 하마스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연료 반입을 그동안 허용하지 않아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